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차곡차곡 새기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달 23일 아주 특이한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된 뉴스 제목이 극단적인 채식주의자 부모였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몇 개월 전 이 호주 시드니 병원 응급실에 한 부부가 19개월 된 어린 딸을 안고, 그런데 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 온 건데, 그런데 이 아이를 담당한 진료한 병원의 의료진이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째서 의료진이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느냐. 진단 결과 이 아이가 저체중, 영양실조 상태, 치아가 하나도 나지 않는 심각한 발육부진, 게다가 구루병 증세까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이 의료진이 아, 이거 아동학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이 부모를 신고한 거예요. 어쩌다 이 아이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부가, 부모가 아이에게 극단적인 채식만 먹였기 때문입니다. 즉,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모유나 분유는 아이에 먹이지도 않았고, 뭐 올리브 오일, 야채, 쌀, 감자, 귀리 이런 것만 먹였다고 합니다. 특히 병원에 오기 전까지 약 9개월 동안은 아침 바나나 반 개와 귀리 요만큼, 점심 토스트 반 개와 잼 요만큼, 저녁 감자 반 개,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채식만 먹였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만큼 너무나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건데요. 아이구나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정말로 비정한 부모구만, 이런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부부는요, 자녀를 향한, 자기 자녀를 향한 애정이 전혀 없는 그런 비정한 부모가 아니었어요. 이 부부는 육식을 전혀 하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로서 자기 아이에게도, 내 아이에게도 채식이 좋다, 채식이 좋다,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채식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얼마 후에 법정에 섰을 때도 처음에는 아동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린 아이를 사랑해요. 우린 이 아이를 잘못되게 할 마음 조금도 없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지만 담당 판사가 아이의 영양실조, 저체중, 그리고 발달지연 등 의학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자 이 부부가 눈물 흘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채식주의는 안 좋은 거요. 고기 좀 먹어야지. 특히나 그 어린 아이, 이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한테 채식주의가 이게 웬 말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채식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뉴스를 소개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이 뉴스가, 지금 소개한 이 뉴스가 보도된 바로 다음 날 미국의 소아학회와 영국의 영양학회 전문가들이 뉴욕타임스에 기사를 실었어요. 채식주의자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들을 잘 보충해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린 아이들도 채식만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교우 여러분들께 이 뉴스를 소개한 것은 뭐 채식주의가 좋다 나쁘다 뭐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극단적인 채식주의가 자신과 아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이게 좋다. 철석같이 믿었던 그 부부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거나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이 땅에서 힘차게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위로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과 선포의 말씀을 어느 하나만 먹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송편도 먹고 전도 먹고 잡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나물도 먹고 김치도 먹고 여러분은 그렇게 안 드셨나요? 예, 다 드셨죠? 명절에 음식을 안 드셨나 봐요? 예, 찬양대 다 드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골고루 먹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골고루 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9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데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르시되 내년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오늘의 첫 번째 부분인 창세기 18장과 두 번째 부분인 누가복음 19장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는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19장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내용인데 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임하시기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9장이 신방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방이 무엇인지 신방의 의미를 알 수 있고요. 또한 신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간부터 실시될 대신방, 가정신방을 앞두고 신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방이란 무언가? 신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창세기 18장 1절, 누가복음 19장 5절을 7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오늘의 첫 번째 부분인 창세기 18장과 두 번째 부분인 누가복음 19장에는 각각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과 삭개오인데요. 저기 보면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우리 찬양대 뭐죠? 나타나시니라 들어갔도다. 예, 나타나셨. 창세기 18장 나타나셨다 표현, 누가복음 19장 들어갔도다 요 표현.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표현과 들어갔다는 표현이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자,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 어느 날 갑자기 짠! 아브라함 앞에 갑자기 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찾아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들어가셨다는 표현 역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셨다. 예, 그런 뜻이에요. 자, 이처럼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9장에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바로 요구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사건들은요,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9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요구입니다. 자, 신방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바로 이것이 신방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신방한다는 거, 교회에서 성도를 신방한다는 게 뭡니까? 외형적으로 보자면 목사가 찾아가는 거지요. 목사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목사가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도에게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방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가정별로 대신방을 하는데 어떤 성도 가정에 가니까 조그만 상 위에 헌금 봉투가 놓여 있고 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맨 위에 신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신방 감사 헌금이 아니라 신방 감성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 요거 글씨를 쓰실 때 살짝 착각을 하셨구나. 참고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신방이라는 말을 신방으로, 믿을 신자를 써서 신방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믿을 신자가 아니라 찾아갈 신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신방감사헌금이라고 적은 그 성도분께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분들이 없을 때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신방감사헌금이 아니라 신방감사헌금이 맞는 표현이에요. 믿을 신자 쓰는 게 아니고요, 찾아갈 신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이 빙긋이 웃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신방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신방, 신방감사헌금이라고 썼어요. 신방감사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썼어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찾아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신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또한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신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창세기 18장 10절, 누가복음 19장 9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손임 이로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8장에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주셨고요, 누가복음 19장에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직접 그대로 적용을 하면 오늘날 우리 역시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방을 통해서 가정에 자녀의 복이 임하고, 또 신방을 받은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가정천국을 이룬 예가 아주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자녀의 복,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구원의 복을 받은 것, 요거를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소개하는 이 적용, 이 내용은요, 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아주 쉽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적용이고 내용인데요. 일단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자녀의 복과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받은 구원의 복은 둘 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저길 보세요. 저기 있는 구절은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18장 10절, 바로 그 다음 부분인데,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같이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 어떻게 자녀의 복이 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다 끝났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 믿지를 못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 아브라함은요,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녀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 가운데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그것이 100%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포기해 버린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올해는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고야. 우리는 자녀의 복을 받지 못하겠네. 또 그 다음에 될까? 안 될까? 올해는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고야. 올해도 또 안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무려 24년 동안이나 실망, 좌절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에 와서는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1차적으로는 자녀의 복이 맞아요. 그런데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복.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녀의 복, 너 자녀의 복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너 포기했지. 너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한 그 일, 네 자식을 얻는 그 일,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실하게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가 받은 복 역시 마찬가지. 저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걸 본 유대인들이 쑥덕쑥덕, 수근수근, 뭐 뒤에서 쫀쫀쫀쫀 뭐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 저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삭개오의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의 집? 죄인의 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의 집, 죄인의 집. 즉, 삭개오 이코르 누구다? 죄인이다. 예,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나온 죄인이라는 말은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죄인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기독교에서 보통 사용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누가복음 19장에서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의 집이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절대로 100%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이다, 지옥행이 확정된 인간이다, 예,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삭개오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들의 고혈을 빠는 세리였기 때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 앞장서서 색출하고 고문하고 잡아들이던 매국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만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다, 저 100% 지옥행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삭개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내가 날 아는데,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내가 한 일을 아는데, 나처럼 파렴치한 매국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삭개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완전히 포기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삭개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구원의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복,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복,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복,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체험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 또한 삭개오가 받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실시하는 대신방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차곡차곡 새기면서 우리 찬양 할 수 있다 하신 주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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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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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는 복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주간부터 실시될 대신방을 통하여 명년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